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 김원유입니다. 오늘은 소망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천주교회에 대한 이 문제들,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망자매님, 그 북조선 성도님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천주교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천주교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또 믿음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네, 우리가 그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네. 네. 하지만 천주교는 선행과 또 공로로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 선행이 100번 하면 충족이 되는지 아니면 선행을 1000번 해야 충족이 되는지 도저히 그 알 수 없는 구원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반대라는 것이었죠. 그 천주교의 입장이요.
네. 그리고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있다고 이 천주교는 그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천주교가 말하는 구원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느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선행을 해야지만 이롭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리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 연옥이라는 개념으로 덮으려고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옥 또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죠?
천주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있었어요.
자칭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이 교황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아직까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권력과 권위의 자리인 것이죠.
교황의 한마디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진짜 너무 높은 자리의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황과 또 천주교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했었어요.
종교개혁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 천주교와 교황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적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고 또 종교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같은 기독교다라고 보는 것은 그분들의 죽음과 순교의 또 순환, 헌신과 용기를 뒤집어 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이런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마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쵸?
네, 오늘 이야기할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요?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청년 마리아 기억하시죠?
네.
그 마리아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이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많이 지어주던 이름이었나 봐요.
네, 그랬나 봅니다. 그 중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가 있는 마리아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한테 문제가 있나요?
예. 그분 자체에 문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
네. 천주교가 이 마리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천주교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도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인 나한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는 단지 이 천국 시민에 불과한 한 사람을 합당치 않은 권위와 숭배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요한이 범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 자신은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는 마리아를 하나님 이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비견되는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왜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자리로 올려놓았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선 1854년 천주교의 교황인 비오 9세는요. 마리아가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무호한 상태, 그러니까 오점이 없는 상태에서 잉태되었다라는 교리를 천주교의 정식 교리로 채택합니다. 그들이 채택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거짓인지 우리 북조선 성도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대한 열정과 종교심, 애정을 가지고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 원죄 없이 잉태된 복되신 마리아께 소원과 기도를 올리며 그녀를 숭배하도록 배워주라. 마리아의 인도와 보호, 친절과 후원 아래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진실한 어머니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온 인류를 위해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듣기가 되게 거북하죠. 이것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 이것저것 말할 것 없이 마리아라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마리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 의해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임명되었으며 천사와 성인들의 모든 찬송위에 높임을 받고 있고 나아가 마리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의 우편에 서 계심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청원을 전달하는 자이다. 마리아는 하늘 왕조의 일부분이며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이며 마리아의 은혜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누어 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원자가 되었으며 지금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공동 중보자, 즉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길로서 존재하고 있다. 와,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다 마리아가 같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마리아가 가로채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자리에 같이 앉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교황의 말은 마리아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완전히 대조적이고 심지어 마리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말한 것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는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어떤 생김새의 묘사도 없어요. 이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은 내용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마리아가 아주 잠깐만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도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마리아를 수많은 신자들의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네요. 뭐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다든지 마리아를 찬양했다든지 숭배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단 한 군데도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이게 전부인데요?
네. 이게 마리아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 솔직히 말해서 마리아를 꼭 집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혈통이셨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는 더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는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네,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마리아에 관한 언급이 실제로 얼마나 적게 나오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여기는데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성경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거나 죄가 없다라고 하거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 인간을 높이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존재하죠.
북조선의 그 김씨 가문도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상당수 가져와서 본인들의 업적인 것처럼 찬양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주교의 마리아도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자 구원자이며 우리의 위로자이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또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며 예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대상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마리아가 숭배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이 천주교에 대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몇 번 있어야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소망자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천주교는요 부정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최종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단번의 제사를 드리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어땠나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구약시대에 드린 제사들 중에 어느 것도 실제로 근본적인 이 원죄에 대한 속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죄를 정복하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림자 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요, 이런 반복되는 제사라는 이 비성경적인 제도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공로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네요.
맞아요. 천주교에서의 이 예배,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천주교의 교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자 결정이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이런 말이에요. 미사는 천주교의 믿음의 근원이고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천주교 전체를 통틀어서 그 체계를 만드는 핵심이 미사다라고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예배라고 치면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최고의 핵심이다.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런데 미사의 절차를 보면 조금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사의 절차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성찬식을 선언할 때 그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가 그의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하여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를 우리의 제단으로 모셔오게 된다. 그것은 군주와 황제들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다. 그것은 성자들과 천사들 혹은 스랍과 그룹들이 가진 힘보다 더 강한 것이다. 확실히 그것은 심지어 성모 마리아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다.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위하여 한 번만 내계적인 역할을 한 인간인 반면에 사제는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모셔와서 인간의 죄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로 제단에 세운다.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을 말이다. 사제가 말을 할 때면 보라,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명령에 겸손한 순종으로 그의 머리를 숙이신다.
자, 뭔가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데요? 네.
간단히 말하자면 천주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다시 십자가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미사에서 말하는 이 성찬, 천주교는 매주 성찬식을 하거든요.
네.
이 성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말해요. 실제 몸과 피로 말이에요.
이 성찬 예식이 우리도 남조선에서 할 때 작은 빵이나 떡 음식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먹고 기념하고 또 포도로 담근 술, 포도주를 또 기념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매주 이렇게 이 성찬의 예식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을 하는데
맞아요. 감사를 고백하죠.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구나라는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데 네. 이 천주교는 정말로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걸 먹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믿는 거군요.
네. 그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매주 그렇게 찢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매주 그럼, 피를 흘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매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십자가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 안에 가두는 거예요.
네.
영광의 주님,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이미 모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주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다시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가 완전한 십자가가 아니게 된 거예요. 또 사제의 힘에 의해서 순종하셔야만 하며 또 죽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희생만 하셔야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천주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면서 그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 예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천주교는 그 의미를 아주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국에 있는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실제 교리는 만인 그 교리를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복음의 모든 주된 교리를 모호하게 혼동시키며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방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신성한 교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반복되어야 하는 희생 제물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완성된 것도 아니니까요.
아,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또한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이외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있다면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것 그런 것이 됩니다.
천주교의 사제나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은 거네요.
맞습니다. 천주교는 죄된 인간일 뿐인 이 사제, 교황, 성직자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위치로 놓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우상이 천주교에는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러게요. 왜 이런 우상이 필요했던 건가요?
제가 저번 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그 권력과 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만든 게 아닐까요?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십계명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산 밑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금송아지가 필요했나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천주교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천주교는 왜 우상이 필요했을까요?
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가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큰 힘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네.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1000년간 세상을 지배합니다. 교황은 마리아라는 대표되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교황, 사제, 성직자의 권위를 예수님처럼 높이는 지우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천주교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집단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천주교를 기독교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천주교는 기독교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기독교인의 삶과 기독교 교회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죄와 구원과 속죄와 용서에 대한 참되고 성경적인 본질을 무시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십자가의 의미를 빼앗고 그 자리에 피상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우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는 거짓말 투성이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집단처럼 느껴지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노예가 되게 만들고 오히려 지옥으로 이끌고 어떤 저주 속에서 조작된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천주교 안에서도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천주교의 성직자들도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천주교의 공식적인 모습과 행태들을 우리는 오늘 살펴본 것이고요. 잘못된 것은요.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 또한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주교의 악행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적은 없는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십시오. 단번에 이루신 완벽한 십자가를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몸이 크게 아팠는데요. 그때 제가 묵상하며 알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항상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목적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지체입니다. 나의 한 몸 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 왕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며 또 인도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신자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며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품에 안으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북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서리입니다.
두 분 자매님은 마라나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교회 찬송가에서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용했던 구절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마라나타를 마음 중심으로부터 외쳐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고난당하던 일곱 교회를 포함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을 통해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알게 된 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조선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했는데요. 오늘 방송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방송이 되었네요. 여러 가지 상징도 많고 난해했던 말씀이 많았는데 많이 이해하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조선 성도님들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실제 삶이고 현실이기에 더욱 마음이 뭉클한 방송이었습니다.
북조선 성도님들도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너무나 간절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던 마라나타가 요한계시록 결론부에 등장하는군요. 어떤 글이든 처음과 끝은 너무나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의 결론 말씀을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저도 함께 마라나타를 외치겠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회고하고 정리해보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글의 처음과 끝은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결론도 서론과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를 보이는데요. 책의 저자와 독자, 그리고 책의 특성과 기원, 주제를 반복하면서 서론과 병행을 이룹니다.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서론 1장 1절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정말 그러네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씀하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계시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 자신이 보낸 말씀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전달자는 천사이고 계시의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계시의 최종 수신자는 일곱 교회를 포함한 지상의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4절에 기록되어 있고 결론 부인 22장 6절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결론부에도 22장 7절, 10절, 18절, 19절이 언급하는데 그중 22장 7절 말씀을 읽어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형식상으로는 편지죠. 요한은 1장 4절에서 자신이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에는 서신서의 전형적인 끝인사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방대하고도 신비한 내용들 때문에 이것이 역사 속에 실존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쉬운데 끝인사말이 글의 형식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책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로 앞서 살펴본 1장 1절, 22장 6절에 등장합니다. 이 책에 대한 독자의 바른 반응이 중요한데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서론과 결론 모두 때의 임박함을 언급합니다. 방금 읽은 1장 3절이 서론의 내용이고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라.
서론 부분이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속히 오심에 대해 말했죠. 결론이 22장 7절, 12절, 20절에도 예수님이 속히 오심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임을 언급하는데 결론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하시다고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비교해보니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결론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서론에 말씀하셨는데 결론부에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떤 책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보낸 말씀임을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신 말씀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말씀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대한 담보겠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모든 내용이 신실하고 참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으로 선지자들에게 계시와 영감을 주시죠.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도 이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이자 증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드러내주신 계시이자 증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목사님, 다윗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구절도 구약의 배경을 가진 말씀인가요?
잘 보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11장 1절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 그러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광명한 새벽별도 메시아 예언인 민수기 24장 17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새벽별은 어두운 긴 밤이 지나고 환하게 동톨 새날을 알려주는 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새 시대를 밝히러 다시 오시는 광명한 새벽별이심을 잘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이미 가져오시고 완성시키실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연구나 상상력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놀랍고 엄청나서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고 천사는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넷째로 요한계시록은 완결된 성경입니다.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여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천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66권인데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시도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는 66권 외에 7권의 외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이단들도 성경 외에 다른 경전들을 성경과 같은 바늘에 올려놓기도 하죠.
멀몬교라는 이단의 신자들은 교주가 기록한 멀몬경을 성경처럼 생각하고 공부하더라고요. 통일교도 교주의 책을 성경처럼 여기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직통 계시파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와 예언자들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나 신자들은 성경의 영광과 권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의 실존 등을 부인하면서 사실상 성경의 내용들을 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초자연적인 부분을 신화처럼 간주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다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단이나 신학이 북조선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덧붙이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기록된 재앙을 덮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심판과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빼는 자는 요한계시록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는 자는 동일하게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다섯째로 요한계시록은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구원에 초청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공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생명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인 우리는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서 22장 7절, 12절, 20절 등 세 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할까요?
서론에서 이미 말한 거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속히라는 말의 뜻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속히는 인간의 기준에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즉, 몇 시간 후, 몇 년 후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후일에, 마지막 날에, 종말에란 뜻입니다. 다니엘 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속히라는 우리말 어감과는 사뭇 다르네요. 그렇다면 후일이나 종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인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의 시간표로 볼 때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탄생,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은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에서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때보다 가까운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임봉하지 말고 공개하라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런데 이 임봉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 종류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죠.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아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로 부릅니다. 반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에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자로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목사님,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앞장에 나온 표현으로 불못,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반면 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루마기도 역시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가 입을 예복인 빛나고 깨끗한 새마옷, 새마포 옷이군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성도들의 어른 행실을 의미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역사의 창조자요, 완성자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자주 쓰셨던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 자신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그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으로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창조자요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신 놀라우신 분이시죠.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해한 삼위일체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신자의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은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둘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못된 직통계시나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해 재림의 날짜를 예측하고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게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세속화되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일상의 삶을 버리거나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날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어간에 한 일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 전부를 평가하십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겠네요.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늘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두루마기 예복을 깨끗하게 빠는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신원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의 계시이자 증언이고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완결된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 불못에 던지우고 신자들은 성 안에 들어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역사의 창조자여 완성자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날짜를 확정짓는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고 반대로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날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증언이며 요한의 보고 듣고 기록한 것으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결된 성경이고 선포해야 할 복음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속히는 종말에 마지막 때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어느 때보다 그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최종 운명에 대해 불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영벌에 처해지고 신자는 성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됨을 알려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완성된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여 완성자이심을 알려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야 하며 시한부 종말론에도 세속화에도 빠지지 않고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